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북부 알레포의 비극을 막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를 제안해야 한다고 유엔인권 최고대표가 말했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4일 제네바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알레포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공포를 과거 바르샤바와 스탈린그라드, 드레스덴 같은 도시의 공포와 연결시켰습니다. 자이드 최고대표의 로퍼트 컬빌 대변인은 알레포에 가해지는 무차별 폭격에는 2차 세계대전 중 그 같은 도시들에 자행된 파괴의 모든 특징이 담겨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세계보건기구 WHO는 알레포에서 어린이 106명을 포함해 342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종종 중국의 지원 아래 동맹국인 시리아의 바샤르 아라사드 대통령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콜빌 대변인은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혹은 집단 학살에 우려가 있을 경우 안보리가 지체 없이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는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전국 지지도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의 격차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NBC 뉴스가 지난주 후보별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클린턴 후보의 지지도는 46%로 트럼프 후보의 40%를 6%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유당의 게리 존슨 후보는 9%로 전주보다 다소 떨어졌고 녹색당의 젤 스타인 후보는 3%로 현상을 유지했습니다. 양자 대결로 비교하더라도 클린턴과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50%와 44%로 역시 6%포인트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미국 대선 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4일 버지니아주 판빌에서 열립니다. 이번 TV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케인 버지니아주 연방 상원의원과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가 맞붙습니다. 90분 동안 진행되는 TV 토론에서는 두 후보가 국내외 현안 9개 분야에 걸쳐 10분씩 질문을 받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번 부통령 TV 토론은 8천만 명 이상이 시청한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등 양당 대통령 후보 간 첫 TV 토론이 있은 지 일주일 만에 열립니다.
워싱턴
V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매튜가 4일 아침 카리브해 빈국인 아이티 서부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시속 230km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매튜는 1964년 이후 처음으로 아이티를 강타한 4등급 허리케인입니다. 밤 사이에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아이티 곳곳이 물에 잠기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두 명의 사망자가 보고된 가운데 강풍과 폭우, 홍수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면서 사망자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군이 4일 연례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에 양국군 병력 2천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9일간 해상과 육상에서 합동훈련을 벌이게 됩니다. 미국과 필리핀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활동 증가에 맞서 방위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양국은 2년 전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해 필리핀에 대한 미군 주둔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달 자신의 막말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취소된 이래 미국과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이 예멘 남부 해상에 군함 3척을 배치했다고 미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곳은 지난 주말 예멘의 후티 반군이 로켓 4발을 발사해 아랍에미리트 연합 군함을 침몰시킨 곳입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은 자신들이 공격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후티 반군이 발사한 로켓은 이란이 공급한 견착 발사 로켓이었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악마처럼 검고 지옥처럼 뜨거우며 천사처럼 순수하고 사랑처럼 달콤하다. 프랑스의 탈레랑이라는 정치가는 커피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렇듯 다양한 풍미를 갖춘 커피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음료가 됐습니다. 커피 소비가 가장 많은 미국은 식료품 가게보다 커피 전문점이 더 많다고 하고요. 요즘은 북한에서도 커피 전문점들이 많이 들어섰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만큼 커피가 건강에 이롭다 혹은 해롭다는 논쟁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 미국의 아이라 드리스콜 박사 연구팀이 적당한 카페인 섭취는 노년의 여성에게 치매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카페인은 커피나 홍차 등에 특히 많이 함유돼 있죠. 매일 하루 두세 잔의 커피나 홍차를 마실 경우 치매 판정을 받을 위험이 36%나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가 카페인 섭취와 치매 위험 감소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또 남성 노인들에게도 효과가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드리스콜 박사는 밝혔는데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든 혹은 되지 않든 내 커피잔에 위안이 있다던 어느 시인의 말처럼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차 한 잔이 위로가 되는 그런 아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1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10월 5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는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6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6에서 24도, 신의주 15에서 20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6에서 26도, 함흥 16에서 20도, 끝으로 청진은 13에서 1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맨해튼 트랜스퍼의 노래입니다. 커피와 차를 사랑한다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자바 자이브 함께 감상해 보시죠.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Jive and it loves me. Coffee and tea and the Java and me, a cup, a cup, a cup, a cup, a cup. I love Java sweet and high, whoops Mr. Moto, I'm a coffee pie. Shoot me the pot and I'll pour me a shot. A cup, a cup, a cup, a cup, a cup. Oh, slip me a slug from that wonderful mug. And I cut a rug till I'm sick.
slice of onion and a raw one.
Draw one.
Waiter, waiter, percolator.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Jive and it loves me. Coffee and tea and the Java and me. A cup, a cup, a cup, a cup, a cup.
Boston beans.
Soybeans.
I said a little itty bitty green beans.
Cabbage and greens.
You know that I'm not kidding about a bean. Unless it is a chili, chili bean.
Talk it, boy.
I love Java, sweet and high. Whoops, Mr. Moto, I'm a coffee pie. You shoot me the pie, now pour me a shot. A cup, a cup, a cup of that sand butter.
Ooh, slip me a slug from that wonderful mug. And I'll cut a rug that's snug in a jug. Drive your nickel in my pot, Joe.
Taking it slow. Waiter, waiter, percolator.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Jive and it loves me. Coffee and tea and the Java and me.
Yeah.
A cup, a cup, a cup, a cup. Mor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미국과 필리핀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 첫날 일정이 끝났습니다. 어쩌면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향후 미군과의 합동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지난주 일방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양국의 군사동맹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같이 짚어보겠고요. 중국은행들의 세계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 곳곳에 자리 잡은 중국계 금융기관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가 공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데이비 사울리스 미국 워싱턴 대학 교수를 비롯해 세 명이 올해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의 합동 군사훈련 시작됐군요.
네,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 해병대 병력과 해군 특수전 대대, 그리고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는 미 육군 특전사 요원을 포함한 미군 1,400여 명, 그리고 필리핀군 500여 명이 참가해서 합동 상륙과 함포 전차 실사격, 그리고 구조 훈련 등을 진행하는 피블락스 연례 합동 훈련이 화요일 필리핀 북부 루존 섬과 팔라완 섬 일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두 나라가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발리카탄, 이 현지 언어인 이 타갈로그어로 어깨 동무라는 뜻의 이 연례 종합훈련의 일환입니다.
네. 자, 지난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이번 훈련을 끝으로 미국과의 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바람에 다소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첫날 훈련은 잘 끝났습니까?
네, 현재 미군 관계자는 이 훈련 첫날인 화요일 이 저희 BOA와의 통화에서 첫날 일정이 예년과 다름없이 순탄하게 마무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필리핀 군 장병들이 아주 적극적인 태도로 훈련에 임했다는 설명이 있었고요. 특히 상륙 작전 과정에서 미군이 새롭게 채택한 최신 전술 전개 방식을 이 필리핀 군에 전달하고 숙지하도록 돕는 과정이 이번 훈련에서 눈에 띄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이 다음 주 수요일 12일까지 계속되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양국의 군 지휘관들이 내년도 새 훈련 계획 준비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현지 주둔 미군이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했죠.
네, 미국과 필리핀 사이에 지난 2014년에 개정된 이 방위협력 확대 협정 EDCA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난 지난 1946년 이후에 이 현지에 남아있는 미군의 주둔 계약을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이 EDCA를 통해서 미군은 이 현지 주둔 지역에 필리핀 정부 허가 없이 시설물을 만들 수도 있고요. 필리핀 군사시설에 접근하는 중요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에 미국과 체결한 EDCA가 과연 유효한지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나는 미군이 필리핀을 떠나도록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EDCA는 재고돼야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필리핀 측에서 협정을 무효화하게 되면 미군은 철수해야 되는 건가요?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긴 한데요. 예,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1991년에 미군 기지 이용 기간 연장 협약이 이 필리핀 의회에서 거부돼서 이듬해 이 미군이 철수한 적도 있습니다.
네. 자,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최근 미국과의 군사 동맹 관계에 있어서 조금만 어떤 균열을 내려고 하는 그런 양상인데요. 이유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크게 이 두 가지 원인을 들 수 있겠는데요. 예, 첫 번째는 주로 미국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최근 미국이 필리핀의 인권 상황 악화를 지적하고 있는 데 따른 반감이라는 건데요. 현재 필리핀에서는 두테르테 대통령 집권 이후 이 마약 사범이라는 의심만으로 재판 없이 즉결 처형된 사람이 이 3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이 이 문제에 우려를 제기하자 이 두테르테 대통령은 내정 간섭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달 초 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해서 거친 욕설을 했다가 후회를 표시한 적도 있는데요. 이 화요일 4일에도 한 지방 행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지옥에 나가라 이런 막말을 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자, 필리핀 인권 상황 악화에 대한 미국의 지적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게 하나의 원인이다, 이런 분석이었고요. 또 하나의 원인은 뭡니까?
예, 두 번째는 주로 필리핀 언론들의 분석인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이 경제는 물론이고 이 정치 그리고 안보 동맹의 중심축을 이 미국에서 이제 러시아와 중국 쪽으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분석은 실제로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뒷받침되는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주 이 미국과의 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하면서 그 이유를 중국이 자신들 앞에서 전쟁 연습을 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네, 필리핀과의 군사 동맹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방부, 국무부 모두 이 최근의 상황이 원만하게 해소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두 나라의 군사 동맹이 굳건하고 양국의 군사 동맹은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매우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고요. 또 국무부도 여러 차례 논평을 내고 필리핀과의 군사 동맹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에도 이 엘리자베스 트리도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필리핀과의 군사 동맹에 관한 의무를 다해 나갈 것이며 필리핀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나가길 기대한다,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은행들이 활발하게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 규모에 걸맞게 중국의 금융기관들도 세계 곳곳에 활발하게 진출해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국채 외국환 은행인 중국은행이 화요일 이 자국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영업 현황을 종합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의 20개의 금융기관이 59개 나라에서 해외 영업점을 내고 총 1,300여 개의 점포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어떤 영업활동을 하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해외의 중국계 은행들은 주로 세계 각 지역의 화교나 또는 현지 중국 거주민들의 이 생활자금 그리고 사업자금 같은 걸 관리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중국 공산당이 적극적으로 해외 투자를 진행하면서 중국 금융기관들이 현지은행을 인수합병해서 이런 투자 사업의 거점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 금융기관들의 역할이 최근 들어서 바뀌고 있다 이런 예, 말씀이셨는데요.
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중국 금융기관들 해외에 굵직한 금융기관들을 인수합병한 사례가 많았다고요?
네, 중국의 주요 상업은행인 중국공상은행이 얼마 전이 남아공화국의 주요 은행인 스탠다드은행 지분 60%를 사들여서 지배주주가 됐는데요. 이는 중국 정부가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을 통해서 오는 2018년까지 약 610억 달러를 아프리카 사회 기반 시설 건설 그리고 자원 개발에 투자하기로 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 공상은행은 또 이 터키의 텍스틸 은행 지분 92.8%를 인수해서 절대적 지배주주가 됐는데요. 역시 중국 정부가 터키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중국계 은행들이 해외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있다고 하는군요.
네. 중국 정부의 금융감독체계가 아직은 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외에서 활동 중인 중국 금융기관들의 영업 방식이 국제 기준을 따르지 못한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중국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연루된 국제범죄 행위도 심심찮게 적발되는 중입니다. 지난해 이탈리아 검찰은 약 45억 유로, 미화로 50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대형 자금 세탁 혐의를 잡아서 현지 중국계 은행 영업점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를 추진하는 걸로 알려졌고요. 또 올해 초에는 중국 공상은행의 스페인 마드리드 지점 직원들이 이 자금 세탁에 연루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몇몇 문제점들이 포착이 되면서 미국 당국이 이런 그 중국 금융기관들의 해외 활동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중국 농업은행의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적발해서 이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점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점검 이후 향후 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는 이 다음 달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 지난해에는 중국은행과 중국건설은행에도 같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노벨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수상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노벨 물리학상이 3명의 공동 수상자를 발표했군요.
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데이비 사울레스 워싱턴 대 교수, 던컨 홀데인 프린스턴 대학 교수, 마이클 코스털리츠, 브라운 대학 교수 등 미국 대학에서 연구하는 영국인 학자 3명이 공동으로 수상했습니다.
David J. Thouless was born in Bearsden in the United Kingdom in 1934. He is now emeritus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상 위원회의 물리학상 수상자 발표 소식 들으셨는데요. 이들 학자들은 초전도체나 초유체 등 일반 물질과는 다른 exotic matter, 다시 말해서 이종 물질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네. 자, 뭐 exotic matter, 뭐 이종 물질 굉장히 용어들이 좀 어려운데요.
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종 물질에 관한 이 가설 체계는 지난 1970년대에 정립됐는데요. 하지만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해 내기까지는 40년 넘게 학계의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자들이 위상 수학을 이용해서 이종 물질을 성공적으로 설명해 냈는데요. 이종 물질은 간단히 말하면 양자 컴퓨터의 소재로 주목받는 위상 절연체 발견에 기반이 되는 물질입니다. 이 양자 컴퓨터는 이 양자 역학적 현상을 이용해서 자료를 처리하는 컴퓨터인데요. 지금 현재 사용되는 컴퓨터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꿈의 컴퓨터로 불릴 만한 성능을 지닐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구글을 비롯해서 세계 주요 업체들이 개발 경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 성능의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는 말씀인 것 같군요.
네.
자,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속속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계속되죠?
네, 오스미 요시노리 일본 도쿄 공업대학 명예교수가 월요일에 이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올해 첫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받았고요. 수요일은 화학상 수상자, 그리고 금요일에는 평화상 수상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에는 경제학상, 그리고 수요일에는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이 노벨상 시상식은 12월 10일에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화요일 밤 민주당과 공화당 부통령 후보들 간의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세금 논란과 관련해서 계속 선거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선거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가 테러 위협 때문에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연방 항소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미국에서 최초로 꿀벌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먼저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대통령 후보 1차 토론회가 열린 데 이어서 이번 주에는 부통령 후보들의 토론회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몇 시간 후인 화요일 밤에 미국 동남부 버지니아주에 있는 롱우드 대학교에서 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모두 세 차례 열리는 대통령 후보 토론회와는 달리 부통령 후보 토론회는 단 한 차례만 열리는데요.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와 민주당의 팀 케인 연방 상원의원 간의 맞대결이 벌어집니다.
네. 자, 오늘 토론에 나서는 각 당의 부통령 후보들 어떤 사람들인지 그 면면을 좀 살펴볼까요?
예, 펜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는 58살로 현직 인디애나 주지사인데요. 오랫동안 하원의원을 지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보수적인 성향으로 주류 공화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펜스 주지사가 최근 미국 남부 애리조나주에서 선거운동을 벌였는데요. 펜스 주지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We're going to bring the American dream back to life and we're going to get this economy moving again. 네, 아메리칸 드림, 그러니까 노력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이 미국의 꿈을 되살리고 미국 경제를 다시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민주당의 팀 케인 부통령 후보는 어떻습니까?
네, 케인 상원의원 역시 올해 58살인데요. 미국 동남부 버지니아 출신으로 주도 리치먼드 시장을 지낸 뒤에 버지니아 주지사를 거쳐서 현재 연방 상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케인 의원이 남부 텍사스주 유세산이 얘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Let's just treat each other as equals. And that's the kind of person Hillary is and that's the kind of person I am and that's the kind of person.
네, 케인 의원은 서로 동등하게 대하자고 말했는데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나 자신이나 그런 사람이고 클린턴 지지자들 역시 모두 그런 사람들이라면서 모두 단합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두 부통령 후보가 격돌하게 될 오늘 토론회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펜스 주지사와 케인 의원 두 사람 개인에 대한 것보다는 각 당의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후보와 클린턴 후보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트럼프 후보가 세금 문제와 재단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어서 펜스 주지사가 이와 관련된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더구나 지난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펜스 주지사의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이 트럼프 후보의 세금 문제를 둘러싼 논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18년 동안 연방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난 토요일 뉴욕타임스 신문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1995년 세금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 후보가 그해 10억 달러 가까이 손실을 봤다고 신고했는데 부동산 기업인에게 관대한 미국 조세법에 따라서 이런 손실을 상쇄할 때까지 세금을 면제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가 월요일 선거 유세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일반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재산을 불렸다는 겁니다. 클린턴 후보의 말입니다.
Now, while millions of American families, including mine and yours, We're working hard, paying our fair share. It seems he was.
네, 수백만 미국인 가정이 열심히 일하고 적정한 몫을 내고 있는데 트럼프 후보는 미국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예, 트럼프 후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트럼프 후보가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신은 누구보다 세금 관련 법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콜로라도 주 유세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I understand the tax laws better than almost anyone, which is why I am one who can truly fix them.
네, 그 누구보다도 조세법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겁니다. 또 미국 세금 제도 덕을 많이 봤지만 대통령이 당선되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조세법을 개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트럼프 후보의 세금 문제를 둘러싼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지율 상황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죠. 1차 대통령 후보 토론회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요?
네, 클린턴 후보가 다시 트럼프 후보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CNN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ORC가 발표한 데 따르면 클린턴 후보가 47% 대 42%로 5%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후보를 앞섰는데요. 9월 초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43% 대 45%로 트럼프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섰는데 선두바 두바뀐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계속해서 이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 후보에 관한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펜스 후보가 현직 인디애나 주지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는 문제로 소송에 걸려 있나 보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 내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마이크 펜스 주지사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 틈에 테러범이 섞여 들어올 수 있다면서 안전을 이유로 시리아 난민의 인디애나주 정착을 거부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법정까지 갔는데 펜스 주지사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나 보군요.
예, 앞서 하급 법원에서 펜스 주지사가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연방 난민 지원금 분배에 대한 방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월요일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연방 항소법원이 만장일치로 하급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펜스 주지사가 난민 재정착을 위한 연방 지원금을 받으면서 시리아 난민에게 이 지원금을 사용하는 걸 거부하는 건 불법이란 거고요. 또 연방법은 국적에 따른 차별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리아 난민 속에 테러범이 섞여 들어올 수 있다는 이 펜스 주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군요.
예, 근거 없는 억측일 뿐이라면서 일축했습니다. 시리아 난민이 미국에서 테러에 연루됐다는 증거를 인디애나 주 정부가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자, 오바마 행정부가 2016 회계 연도에 시리아 난민 수용 목표를 만 명으로 크게 늘려 잡았는데 이미 목표를 달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8월 28일자로 만 명째 시리아 난민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지난 10월 1일자로 시작된 2017 회계 연도에 시리아 난민을 몇 명 받아들일지는 아직 정부가 확실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만 2천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꿀벌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국 어류 야생동물관리국이 하와이 토종 꿀벌 7종에 대해서 멸종 위기종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할 동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힐라이오스 속에 포함되는 이 꿀벌은 머리 쪽에 노란색과 흰색을 띠다 보니까 노란머리 꿀벌 또는 가면 꿀벌로 불리기도 합니다.
네, 자 꿀벌은 좀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예.
자 이렇게 꿀벌을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한 이유가 뭘까요?
예, 자 이들 꿀벌은 하와이의 토종 식물들의 꽃가루를 옮겨서 수분하는 역할을 하는데 상당수가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들이라고 합니다. 미국 어류 야생동물관리국은 하지만 하와이에 들어온 외래종 꿀벌과 다른 침종 동물들 또 인간의 개발로 노란머리 꿀벌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자들은 아직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외래종 곤충이 전파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하와이의 노란머리 꿀벌이 위태롭게 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노란머리 꿀벌 생물이 하와이의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해서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
미국에서 꿀벌이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와이에서 활동하는 곤충학자 칼 맥그네카 씨는 꿀벌을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하는데 거의 10년이 걸렸다고 밝혔는데요. 이 노란머리 꿀벌은 하와이의 울창한 숲과 키가 낮게 자라는 관목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꿀벌을 보호함으로써 하와이 전체 숲의 구조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미국 언론을 보면 이번 결정에 대해서 꿀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온 환경운동가들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하는 곳이 많더군요.
예, 맞습니다. 노란머리 꿀벌을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이 환경운동가들이 지난 수년간 노력해왔다고 합니다. 지난 2009년엔 Surcease Society라는 환경단체가 어류야생동물관리국에 이 노란머리 꿀벌의 이 위기종 지정을 위한 청원서를 넣었었다고 하는데요. 서세스 소사이어티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곤충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미국 행정부는 앞서서 꿀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예, 맞습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꿀벌을 비롯한 이 꽃가루 매개곤충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40%에 달하는 꿀벌 떼 폐사율을 10년 안에 15% 미만으로 떨어뜨린 걸 목표로 멸종 위기종의 개체수를 늘리고 꽃가루 매개곤충 서식지를 복구 또는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캡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거짓말쟁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Liar, Liar 함께 감상해 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선 개발 업체인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인류의 화성 이주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화성 탐사뿐 아니라 유인 우주선 개발과 전기자동차, 태양광 발전 등 미래 산업 분야에 있어서 늘 앞서가는 인물로 뉴스를 장식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I am Iron Man. The suit and I are one.
지난 2008년에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아이언맨. 억만장자 사업가이자 천재과학자인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이라고 불리는 특수 갑옷을 만들어 입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줄거리인데요. 공상과학 영화 속에 나오는 이 아이언맨과 비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민간 우주선 개발업체인 스페이스X와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따돌림 받던 소년에서 천재 사업가가 된 일론 머스크.
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머스크는 남아공에서 비교적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독서광이었고 특히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서 독학으로 컴퓨터를 통달했다고 합니다. 12살 때는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500에 팔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의 소질을 보였습니다. 머스크는 하지만 책과 컴퓨터에만 파묻혀 사는 괴짜다 보니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았고 심한 괴롭힘도 받았다는데요. 머스크는 캐나다 출신의 어머니 덕에 캐나다 국적을 갖게 됐고 고등학교 졸업 후인 1989년에 캐나다로 이주해 온타리오주 퀸스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2년 후에 미국 명문대학인 펜실베니아 대학교로 옮겨 물리학과 경제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지요. 머스크는 이어 미 서부 스탠퍼드 대학교의 응용 물리학 박사 과정에 들어갔는데요. 단 이틀 만에 자퇴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겐 기회의 땅이나 다름없는 미 서부 실리콘밸리에 자리 잡은 머스크는 1995년에 동생과 함께 소프트웨어 업체 집2를 창업하게 되는데요. 집2를 키워 이를 매각한 돈을 기반으로 온라인 결제 업체인 페이팔의 전신인 콘피니티를 인수합니다. 머스크는 이후 페이팔을 성장시킨 후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인 이베이에 $150억에 매각하게 되는데요. 2002년 페이팔 매각으로 번 돈의 상당액을 우주선 개발업체인 스페이스X에 쏟아붓습니다. 갓 30살이 넘은 나이에 우주여행과 화성 개척이라는 큰 도전을 시작하게 된 거죠.
민간 우주 여행을 현실로 스페이스X.
Respectively, the vehicles are Boeing CST-100 and SpaceX's Dragon.
지난 2014년 9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국제 우주정거장에 우주 비행사를 보낼 미국의 차세대 유인 우주 왕복선 사업의 민간 사업체로 보잉과 함께 스페이스X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스페이스X는 2006년 3월 Falcon 1이란 이름의 로켓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우주 로켓이 탄생한 거죠. 2010년에는 Falcon 1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큰 규모의 Falcon 9을 개발해 발사하는 데 성공했고 또한 우주선을 발사하는 데 사용한 로켓을 지상과 해상으로 회수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주선이 발사된 후 분리된 추진체는 바다에 떨어져 버려야 했지만 스페이스X사는 추진체 회수에 성공하면서 로켓 발사 비용을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는데요. 이로써 머스크의 민간 우주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전기로 가는 꿈의 자동차를 만들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 X 설립 후 전기 자동차 제조 회사인 테슬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테슬라의 설립자는 아니지만 최대 주주로서 사업을 주도한 거죠. 머스크는 지난 8월 초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를 공개한 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기가팩토리는 지난 2014년부터 미국 네바다주 사막 위에 건설되고 있는 테슬라의 배터리 공장입니다. 머스크는 인터뷰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저렴한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로 가는 전기차에서 배터리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자 원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품이지요. 따라서 머스크는 태양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머스크는 현재 주거용과 상업용 태양광 설치에서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솔라시티라는 기업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화성 정복의 꿈.
일론 머스크는 지난달 말 화성에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도시를 현 세대 내에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머스크는 멕시코에서 열린 국제우주공학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2022년부터 인류를 화성으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죠. 머스크는 행성 간 로켓에 캡슐을 장착해 약 100명의 탑승 인원과 화물을 화성으로 날려보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는데요. 재사용 로켓을 사용하고 화성 현지에서 연료를 충전하는 기술 등을 개발해 여행 비용을 1인당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돈만 있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화성 여행을 시작으로 결국엔 인류가 머물 수 있는 도시를 화성에 건설한다는 거죠. 이처럼 일론 머스크는 전자결제부터 시작해 우주개발과 전기차, 재생에너지까지 남들이 아직 관심을 두지 않고 또 당장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에 뛰어들었고 남다른 사업 소환으로 잇따라 성공을 일궈냈는데요. 하지만 머스크는 새로운 사업에 한번 몰두하면 돌진하는 성향 탓에 망상가 또는 폭군형 지도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기도 합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일론 머스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ite the bullet, bite the bullet입니다. 오늘 let's talk about what bite the bullet means. Bite the bullet.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bite the bullet가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Hey, how are you these days? And how is everything at work?
I'm hanging in there, but as you know, our company's been trying very hard to increase sales in a down economy, and it's tough.
Oh man, your company is still suffering, huh?
Yes, and unfortunately, I was forced to bite the bullet and proceed with layoffs.
Oh, that must have been very difficult to do.
Yes.
본문에서 제가 Daryl에게, Hey, how are you these days? And how is everything at work? 오랜만이야, 요즘 잘 지내? 일하는 건 괜찮고? 라고 물어보자 Daryl은, I'm hanging in there.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 But as you know, Our company has been trying very hard to increase sales in a down economy, and it's tough.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경기가 안 좋지만 우리 회사는 판매액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어. 그런데 그게 그리 쉽지가 않아 라고 답하고 있네요. 그러자 제가 데로에게
Oh man, your company is still suffering, huh?
아, 이런 회사가 계속 어렵구나 라고 물어보니까 데로는
Yes, and unfortunately, I was forced to bite the bullet and proceed with layoffs.
아, 어쩔 수 없이 해고로 계속해야 해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Listen carefully.
Hey, how are you these days? And how is everything at work?
I'm hanging in there. But as you know, our company's been trying very hard to increase sales in a down economy, and it's tough.
Oh, man, your company is still suffering, huh?
Yes, and unfortunately, I was forced to bite the bullet and proceed with layoffs.
Oh, that must have been very difficult to do.
Yes.
오늘의 영어 표현은 bite the bullet이죠. When you have to bite the bullet, it means that you have to force yourself to do something unpleasant or difficult. Bite the bullet은 하기 싫지만 꼭 해야 할 일이나 어려운 일을 이를 악물고 하다, 힘겨운 상황을 꿋꿋하게 이겨내다 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군대에 진통제가 부족할 때는 수술 중 극심한 통증을 이겨내게 하려고 의사가 환자에게 총알을 물고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술 도중에 환자가 주위를 다른 데로 돌리게 돼서 고통도 잊을 수 있고 조용해지기 때문이었죠.
Now you know what bite the bullet means and when to use it.
그럼 오늘의 영어 표현 bite the bullet 꼭 기억해 두세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how are you these days? And how is everything at work?
I'm hanging in there, but as you know, our company's been trying very hard to increase sales in a down economy, and it's tough.
Oh man, your company is still suffering, huh?
Yes, and unfortunately, I was forced to bite the bullet and proceed with layoffs.
Oh, that must have been very difficult to do.
Yes.
Today's phrase, bite the bullet. Bite the bullet.
꾹 참고 하다. 이를 악물고 하다.
Bite the bullet.
잘 기억해 두시고요. 한번 친구들과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그린데이가 부른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9월의 끝자락에 나를 깨워주세요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Like my father's come to pass 7 years has gone so fast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Here comes the rain again, falling from the stars, drenched in my pain again, becoming who we are. As my memory but never forgets what I lost.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Yeah.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오늘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은 결코 단편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블링큰 부장관은 제71차 유엔 총회 개막식을 며칠 앞두고 뉴욕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제적인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국가적 이익과 직결된다고 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강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국제적 제도와 원칙, 법 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그러한 토대 위에서 국제적인 여러 문제에 관여함으로써 국가 이익을 추구해왔습니다. 이러한 체계가 완전 무결한 것은 아니지만 세계가 직면한 새로운 난제를 해결하고 냉전을 평화롭게 종식시키며 국가의 번영을 위한 공간과 안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유엔 이란과의 핵 협상을 진전시키고 시리아에 확인된 전략적 화학무기 생산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공조했다고 블링큰 부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블링큰 부장관은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과 그 가해자들에 대해 주목할 수 있도록 유엔 인권이사회와 협력한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또 미주기구의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서양 여러 국가와 아시아 지역 주요 기구와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이슬람 무장 세력 다에쉬를 격퇴하기 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했고 여기에 67개국이 참여했다고 블링큰 부장관은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렇게 여러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상호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고 공동 이익을 더욱더 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블링큰 부장관은 유엔은 그것의 결점과 개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국제 행동의 최상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현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엔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큰 부장관은 유엔을 지키기 위해 싸울 가치가 있다면서 유엔은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건강과 안보, 안전,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